뜬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5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박사과정을 공부할 때 미국에서 5년 목회하고 그리고 1991년도부터 신학대학의 침례신학대학에서 역사신학을 강의를 하고 그리고 12년 동안 강의한 후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서 강남 중앙 침례교회 지금 목회한 지 한 2년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한 7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선배님들이 참 많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목회 짧은 사람이 선배님들 앞에서 이 설교에 관한 얘기를 하게 돼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목회만 하는 분들은 이제 한눈만 뜨신 거고 교수만 하는 분들도 한눈만 뜬 거고 저는 목회도 했고 교수도 했고 그러니까 양쪽 눈 다 떴으니까 뭐 양쪽 눈 다 뜬 사람 말도 좀 들을 것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한 눈 가지고도 시력이 2.0인 분도 있으실 것이고 두 눈 다 떠도 1.0도 안 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신학교 교수할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제일 존경하고 제일 사랑하고 그리고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목사님이 누구냐, 저의 개인적인 멘토가 누구냐, 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관한 그 전기도 많이 읽었고 그 책도 많이 읽었고 또 그 설교집도 많이 읽고 설교할 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제 설교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이 목회하고 설교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이 스펄전 그 목회 그리고 설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자가 세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종류의 설교자는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그 글을 읽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그런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뭐 엄청 은혜를 받는데 그 뭐 메시지를 글로 남겨놓으면 별로 읽을 게 없다 이런 분이 한 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들을 때는 졸린데 그것을 글로 표현하면 참 힘이 있고 좋은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은 이제 신학교 교수하면 좋겠고 첫째 분은 부흥사를 하면 좋겠고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들을 때도 은혜가 되고 그 글을 설교를 글로 남겼을 때 읽어도 은혜가 되고 그런 분은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훌륭한 설교자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그런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설교를 현재 책으로 남긴 것만 해도 63권입니다. 63권이고 그 63권에 포함된 설교 숫자가 3,544편입니다. 어떤 분은 이 남의 설교를 읽고 그것을 베끼는 것을 플레지어리즘이라 남의 설교를 도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실은 주석보다도 스펄전 설교는 훨씬 자세합니다. 어느 주석이 성경 한 절을 가지고 10페이지를 주석해 놓은 주석이 있습니까? 그러나 스펄전 설교는 성경 한 귀절 가지고 10페이지 혹은 20페이지 이상을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펄전 설교는 이미 남의 설교라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의 주석으로서 혹은 그 이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 본문을 무엇을 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은 스펄전 설교집의 설교 제목만 봐도 그래도 아하 내가 설교할 제목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세기에는 스펄전이 가장 위대하고 20세기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가장 위대하고 또 개인적으로 한국에서는 돌아가신 부산의 백영희 목사님이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생각합니다. 물론 전달을 더 잘한 분들도 계십니다. 전달을 더 훌륭하게 한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글로 남겨서 그 글이 큰 은혜를 주고 그 글이 영감을 주고 이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부산의 그 백영희 목사님 설교집도 지금 약 170권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권씩 나와서 무려 170권. 물론 어떤 분은 그 설교가 뭐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따지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성경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깊이 묵상하고 깊이 영감을 주는 설교는 참으로 드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한국에서는 백영희 목사님을 참 존경하고, 또 외국에서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와 스펄전을 존경을 하고, 그런데 로이드 존스보다도 스펄전은 한수 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이 스승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스승 가운데는 별 6개짜리 스승도 있고, 별 4개짜리 스승도 있고, 별 3개짜리 스승도 있고, 그냥 중위도 있고 소위도 있고 하사관도 있고,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아마 별 5개는 넘을 것이다, 오성장군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슈퍼스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에 보면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라든가, 아니면 어거스틴이라든가, 아니면 루터라든가, 칼빈이라든가, 그런 사람의 필적할 만한 그런 설교가가 누구냐? 찰스 스펄전이라. 오히려 설교 분야에 있어서는 이 어거스틴이나 혹은 칼빈보다도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스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스펄전이 저와 같은 교단인 침례교단이기 때문에 이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와 내용에 참 제가 많은 감동을 입고, 그리고 그 설교를 제 설교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는 어떤 설교 테이프를, 현대 설교가의 테이프를 10개를 듣느니 차라리 스펄전 설교 한 편을 읽습니다, 그 시간에. 그러면 제 영혼에도 더 많은 은혜가 되고 영혼이 그 덕이 쌓이고 에디파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제 영혼에 그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을 좋아하고 스펄전의 전기도 읽고 설교집도 수시로 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한 것은 스펄전은 침례교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라고 하는 컨텍스트에서는 스펄전은 비국교도입니다. 국가의 인정을 받지 못한 교파의 목사다 그 말입니다. 영국이란 나라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자유를 많이 준 나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영국이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명예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비국교도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준 것 같아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국의 그 Toleration Act, 소위 신교 관용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비국교도들이 예배 드릴 때 잡아 죽이지 않겠다, 그죠? 그 정도 얘기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나 잡아 죽이지 않겠고, 그러나 비국교도들이 대학 가는 거는 안 되고, 비국교도들이 군대에서 승진하는 것도 안 되고, 비국교도들이 공무원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안 되고, 군대 가면 방위병이나 하고 동회 가면 구급공무원이나 하고 예배는 마음대로 드리되 절대 출세는 하지 마라. 이것이 영국 법입니다. 영국 성공회가 그렇게 베프티스트를 핍박하고 회중교인들을 핍박하고 장로교도 핍박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19세기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스펄전은 대학교육도 못 받은 채로, 대학교육도 제대로 받을 기회가 없었고 국가의 인정도 못 받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스펄전이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당시로 6천 명을 수용하는 그런 예배당을 짓고 교인 2만 4천을 유지하는 그런 대목사가 됐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대한 일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뭐 행정도 위대하고 그 사람이 인격도 탁월하고 인간성도 훌륭하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설교가 핵심입니다. 교회는 그저 설교에 은혜가 없는 교회는 그것은 부흥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 스펄전은 설교에 위대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80명으로 된 그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80명에서 2만 4천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비국교도로서 그 당시에 영국 런던에서 2만 4천 명의 목회를 했다는 것은 지금 자유스러운 이 시대에는 24만 명 목회한 것이랑 마찬가지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 목회한 설교 메시지 하나하나를 본인이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회중한 사람이 속기로 받았었습니다. 속기로 받았은 것이 지금 3544편의 설교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회를 할 때에 설교가 몇 편 있으면 목회가 되겠느냐 생각을 하면 설교가 일주일에 뭐 새벽 설교는 본문에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해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 주로 주일 낮 설교, 주일 저녁 설교, 그리고 수요일 설교 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설교가 한 주일에 세 개 있지 않습니까? 세 개면은 그러면 1년이면 150편, 그러면 10년이면 1500편, 20년이면 3000편, 설교 3000편 있으면 목회는 된다 그 생각합니다. 왜냐? 20년이면 돌리면 되니까요. 20년이면 성도들이 대체로 잊어먹고 교인들 죽고 갈리고 그러니까 20년이면 처음 했던 거 또 돌려도 됩니다. 그런데 1년마다 돌리니까 그게 뽀롱이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20년 만에 돌리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3000편 있으면 평생 이 설교 준비에 큰 고민 안 하고 그리고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겠다. 뭐 대충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제가 교수하다가 목회를 해보니까 3000편 가지고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한민국 목회는 새벽 설교해야지 또 신방 설교해야지 신방 설교할 때 왜 똑같은 사람 계속 따라다니나 몰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따라다니니까 갈 때마다 다른 메시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지 거기다가 수요 설교 우리 낮 예배 저녁 예배 두 번 있죠. 또 목요 철야 있죠. 금요 철야 있죠. 금요일날 또 무슨 여전도 연합 예배 있죠. 주일 설교 대예배 설교 세 번 하죠. 저녁 설교 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가. 어떤 데는 세 번이니까 15번을 합디다. 15번.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15번. 메시지를 15개를 해야 되는데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수하다가 목회해보니까 참 목회하고 설교하는 분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일주일에 15번 정말 거짓말 코미디를 하라 그래도 15번 다른 레퍼토리로 하기가 어디 쉽습니까? 그런데 이 설교를 다른 메시지를 15번씩 하기를 10년, 20년, 30년 그것도 한 교회에서 계속하는 분들은 참으로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20년 한 교회에서 목회한 분은 무조건 엎드려서 절하고 30년 넘은 분은 그저 신 비슷하게 추앙하라는 것이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들이야 1년에 채플 설교 한 두 개 하면 되고 그것도 맨날 돌려서 하면 되고 한두 개 그것도 막 힘들다 하지 않아요? 힘들다고 그거 채플 설교하는데 얼마나 힘든데 그거 돈도 안 주느냐고 자꾸 그렇게 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1년 만에 작년에 병이 났습니다. 드디어 병이 나서 죽을 뻔 났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는 2주 동안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가까스로 이제 살아나가지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좋아합니다. 하하 저거 교수하다가 목회가더니 죽는구나. 참 좋아하고 자기 교회에서 광고도 하고 자기 교회 일도 아니면서 광고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하여간 2주 만에 또 살아나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섰고 지금도 멀쩡히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참 설교하고 목회를 많이 하는 분들 진실로 존경하고 이 설교 사역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유명한 독일의 함북대학의 교수인 헬무 틸리케라고 하는 사람이 Encounter with Spurgeon, 스펄전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 틸리케라는 교수는 스펄전과 신학은 차이가 없지만 신학은 비록 견해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목사들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스펄전 설교집을 사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스펄전 설교집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새는요 뭐 있는 재산 다 팔 것도 없습니다. 스펄전 설교가 이제는 CD 한 장으로 다 나와가지고 그래서 뭐 그거 인터넷에도 다 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도 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서 목회할 때 이 스펄전과의 만남을 갖게 되고 스펄전 설교를 애독을 하고 그러다가 그 5년 하니까 퇴직금이라고 1,500불을 줍디다. 1,500불. 그래서 그 1,500불로 스펄전 설교 전집을 사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저는 그걸 보물처럼 여기고 늘 그것을 애독을 하고 이 헬무 틸리케라고 하는 이 교수의 말이 맞다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 수상, 19세기 수상했던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펄전을 뭐라고 말했냐면 마지막 청교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The last Puritan이라고요. 마지막 청교도라. 왜 그러냐면은 20세기 신학이 자꾸 현대 신학으로 가지 않습니까? 뭐 종전의 전통 신학이 그 잘못됐으니까 옷을 벗기자. 옷을 벗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만 현대 신학은 벗겨 놓기는 하고 입힐 거는 없단 말이에요. 전통 신학을 뭐 잘못됐다고 부정을 하고 그리고 현대 신학 그럼 뭐냐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거 없단 말이죠. 벗긴 건 좋은데 그러면 입혀야지. 그나마 그래도 입고 다닌 것도 다 벗겨놓고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볼 때에 이 현대신학은 그 뭐 폼은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파면은 물이 나와야지요. 땅을 넓게 파는 거 좋습니다. 땅을 현대신학은 넓게 파는 것 같습니다. 뭐 넓게 파는데 그러나 너무 낮게 파기 때문에 물이 안 나옵니다. 이 목회는 결국은 자기 영혼 속에서 성령의 물 안 나오면은 그 어떻게 평생 해 먹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러니까 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전통 신학, 개신교 정통 신학은 참 정통, 뭐 요새는 보수 꼴통이다 뭐다 이런 말 쓰는데 정통 꼴통이라 해도 좋습니다. 이 정통 꼴통은 한 군데 비록 땅을 낮게 파도 딱 파들어가면은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생수의 그 거대한 수맥이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끊임없이 생수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설교를 15번을 하던 20번을 하던 40번을 하던 끊임없이 밑에서 생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마실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보면 현대신학 무슨 뭐 사신신학이다 무슨 해방신학이다 뭔 민중신학이다 뭔 신학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사실은 교회에서 써먹을 수도 없거니와 그런 것 설교했다가는 단박에 쫓겨나거니와 또 그런 거에서 은혜 받을 사람 한 명도 없거니와 그런 메시지 가지고 며칠이나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 메시지 가지고 뭐 두 번 세 번 설교하면 땡 종치고 막 내리고 뭐 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땅은 파놓고 물은 안 나오는 신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전통신학들 정통신학들 바울과 어거스틴과 루터와 칼빈과 스펄전의 마틴 로이드 존스에서 면면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이 개신교 정통신학은 좁은 것 같아도 그것은 파고 내려가면 물이 나오는 것이고 끊임없이 생수가 샘솟는 것입니다. 이 스펄전은 그런 청교도 신학,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상을 평생을 설교를 통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회를 크게 축복하시고 그의 메시지를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1834년에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요, 회중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임스 스펄전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아버지는 목회가 좀 시원찮아요. 이게 목사가 아버지 목사가 훌륭하면요 아들이 시원찮습니다. 그런데 손자 때 가면 괜찮은 사람이 나옵니다. 이것을 소위 에타비즘이라고 하는데 격세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대통령 밑에 뭐 훌륭한 자식 나옵니까? 그러나 아이고 그 집안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에 가면은 이 손자 때 가면 훌륭한 사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한테 물려주려 하지 마시고요. 교회는 손자한테 물려주시오. 손자한테. 그러면 히트칩니다. 근데 아들한테 하려고 하면 그것이 조금 문제 생겨요. 왜 그러냐?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의 집안을 봐도 말이죠. 그 할아버지가 훌륭했고 그 손자가 훌륭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시원찮고 그 아들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할아버지가 솔로몬 스토달드라고 하는 유명한 동사였고, 그리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손자도 드와이트 목사라고 해가지고 예일대학의 유명한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의 경험을 봐도 이 대부분 격세 유죄인 됩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의 할아버지가 참 훌륭한 목사님이셨고 58년간을 항문내에서 목회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좀 시원찮아서, 목회가 시원찮으니까 석탄 장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애는 많이 나가지고 17명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9은 죽고 8명 살아남았는데, 그중 장남이 찰스 스펄전입니다. 그러니까 7명 동생을 거느리고, 죽었으니까 그래도 7이지 다 살았으면 16이 있는 건데, 이 찰스 스펄전은,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 자녀를 많이 낳고 먹여 살릴 것 없기 때문에 어려서 할아버지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밑에서 이 스펄전이 이제 크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목회자니까 늘 집안에 누가 끼느냐 하면은 목회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렸어부터 이 스펄전은 목회자들의 대화를 듣고 자란 겁니다. 아, 이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말썽 부리는 집사는 요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저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요런 것을 어렸어 3살, 4살 때부터 듣고 자라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탁월한 목회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렇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그냥 놔두지 마시고 나중에 그 훌륭한 목회자로 만들려면요, 목사님들 대화할 때 자녀들 살짝 껴가지고 듣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그거 들어서 은혜가 되는가, 그게 좀 걱정인데 하여간 이 어린 스펄전은 할아버지 목사님의 그 대화를 들으면서 어렸을부터 목회 감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할아버지 집에 있을 때 유명한 당대의 부흥사가 스펄전한테 왔습니다. 그 집에 묵고 있는데 어린 스펄전을 딱 앉더니 그분이 예언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너는 앞으로 수많은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목사가 될 것이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하, 예언 은사가 19세기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스펄전의 전기를 읽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언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 아이 대학 가는데 시험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이런 것은 점쟁이 점치는 것이고, 이 스펄전 목사처럼 그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딱 아이를 낳고 성령의 영감으로 하는 그런 예언은 참으로 진실된 예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스펄전의 생애를 보면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한 번은 그 집사 한 사람, 탐 로즈라고 하는 집사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걱정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집사가 돼가지고 허구한 날 술이나 먹고 말썽을 부려서 참 걱정이다. 그러니까 6살짜리 스펄전이 그걸 딱 듣고 있다가, 할아버지 내가 탐 집사 죽이고 올게.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놈아, 그 사람 죽인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스펄전이,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 죽이고 올게. 딱 하더니 탐 로즈 집사가 대낮부터 술 마시고는 술집에 가가지고 스펄전이 딱 들어왔네. 6살짜리가 탐 로즈 집사님, 내가 집사님 같으면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할 것입니다. 회개하시오. 아, 6살짜리가 딱 집사 보고 그래갖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탐 로우드 집사가 술을 마시다 술맛 똑 떨어지고, 아니 저놈이, 예? 저 조그만 놈이 와가지고 나한테 별말을 다 하고 가네 해서 쫓아가서 잡아서 두들겨 펠라고 쫓아가는데, 그만 도망가버려서 이 탐 로우드 집사가 가만히 쫓아가다 생각해보니까 이 6살짜리 스펄전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 사람은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문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탐 로즈 집사는 평생을 성경책 넘기는 걸로 경건 생활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몇 페이지를 넘기는가? 넘기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 이후로부터 이 어린 스펄전의 이 목회에 감동을 받아서 평생을 성경책을 넘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다는 얘기가 그 전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이 관찰력이 뛰어났어요. 이 설교의 스펄전 설교를 보면 관찰력이 대단합니다. 구름은 그발 아래 티끌이로다 하는 그 설교를 보면, 나훔서에 있는 메시지 가지고 설교했는데, 나가서 구름을 보면서 저 구름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관찰하고 이 구름이 하나님의 발 아래 티끌이라 할 때에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관찰해서 나오는 그 대지 소지를 잡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만물을 관찰하고 관찰하면 꼭 노트에다 기록을 하고 노트에다 기록한 것을 나중에 자기가 잡지에다가 실었습니다. 그 잡지가 이제 검과 흑손이라고 한 잡지인데 The Sword and Trowel, 검이라는 것은 뭐 말씀의 검이고 흑손이라는 것은 벽 바르는 흑손 뭐 그거 아닙니까? 시멘트 바르는 거. 그러니까 말씀과 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검과 흑손이라는 전기관행물을 해서 거기다가 자기가 관찰한 거, 정치를 관찰한 거, 경제를 관찰한 거, 사회를 관찰한 것 이것을 쭉 잡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읽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노동자들이 정치관을 누구한테 배웠냐면 스펄전 목사한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수상은 스펄전 목사가 뽑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왜 그러냐? 스펄전 목사가 이 사람 수상은 잘못됐다 쓰면 그 사람 떨어집니다. 이 사람은 정책이 옳습니다 하면 그 사람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 어린아이들에게 영국 수상이 누구냐 물어보면 찰스 스펄전 이렇게 대답했을 정도니까 그 정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크게 하면 깔고 앉은 자락이 넓으면 그러면 정치적인 파워도 세집니다. 교수는 해보니까 정치적인 파워라고는 쥐뿔도 없잖아요. 근데 이 목사는 아무래도 이 교인도 있고 양도 있고 교수는 아프면 누가 뭐 약 하나 사줍니까? 근데 목회하면은 아프다 하면은 약 사주는 분도 있고 사랑을 해주는 분이 있으니까 역시 목사는 양이 있는 목사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것을 한 2년 하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스펄전이 이 관찰력이 얼마나 뛰어났냐면요. 어느 집에 가면은 그 병 속에 사과가 들어있습니다. 병 속에 사과가 들어있으니까 그걸 가만히 보는 거예요. 이 병을 뜯어가지고 사과를 넣었나 아니면 사과를 갖다가 눌러가지고 넣었나 가만히 보니까 병을 뜯은 자죽도 없고 사과를 누른 자죽도 없고 병 조그만 병 안에 큰 사과가 탁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하는 얘기가 이것은 사과가 어릴 때 이 좁은 목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그때의 병을 거기다 달아놓으면 병 안에서 사과가 커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걸 가르쳐주니까 그것을 딱 노트에 놓고 그리고는 주일학교 교사들 설교할 때 그걸 썼잖아요. 여러분 사과가 병 안에 그냥은 못 들어가도 어렸을 때 그 작은 사과일 때 병을 매달아놓으면 병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로 아이들의 신앙도 어린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의 예화로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은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뭘 하나 들어도 그냥 넘어가지 않고 탁 관찰해서 써놓고 그것을 꼭 설교 예화로 쓰고 그래서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의 신학은 언제 형성이 됐느냐? 스펄전이 신학교를 다니면서 형성이 됐느냐? 그게 아닙니다. 스펄전은 15살 때에 이제 캠브리지 지방의 뉴 마킷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보조 교사 겸 수위 겸 이렇게 한 3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5살 때부터 일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주방장인 여자가 한 분이 있었어요. 메리 킹이라고 하는 할머니였는데 이 메리 킹이라는 할머니가 가스펜 스탠다드라는 잡지를 애독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스펠 스탠다드가 뭐냐면은 바로 칼빈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잡지였어요. 근데 이 메리 킹 여사는 그걸 읽고서는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스펄전을 데려다 놓고 칼빈주의를 살살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이 주방장한테 배웠어요. 주방장. 그 스펄전의 설교에 보면 나는 신학박사 8명한테 배운 것보다도 메리킹 여사 주방장한테 더 훌륭한 신학을 배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펄전의 신학은 회심전의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스펄전이 15살 때에 이런 영향을 받다가 드디어 언제 구원을 받게 되느냐 하면은 그 1850년에 구원을 받으니까 15살 때입니다. 1834년 출생했고 50년에 구원을 받았는데 1월 달입니다. 눈발이 아주 심한 날인데 원래 자기 교회 회중교회 가던 데가 있는데 너무 눈이 심하게 오니까 그날은 그만 자기 교회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는데 거기가 소위 수구파 감리교회 프리미티브 메소디스 철치입니다. 수구파 감리교회 특징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렌털즈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하여간 찬송을 부려도 시끄럽게 부르는 게 특징이에요. 찬송도 한 옆에서 시끄럽다고 해서 렌털즈라고 붙여놨으니까 찬송도 시끄럽게 기도도 시끄럽게 그리고 설교도 시끄럽게 그렇게 하는 것이 수구파 감리교회 프리미티브 메소디스트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그날은 자기 교회 못 가고 워낙 눈이 심하고 하니까는 그 수구파 감리교회 맨 끝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15살짜리가. 그런데 목사님도 안 오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나빠서 목사님이 그만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 기다리다가 양복쟁인지 구두쟁인지 한 노인이 딱 나오더니 그 설교한 것이 이사야서 55장 22절 땅의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아, 이 노인이 뭐 설교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껄쭉한 목소리로 이 땅의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처음 와가지고 원로 목사 설교를 가만 들으니까 음성도 힘이 세고 메시지도 정제가 됐고 판 칠판 하시면서 쓰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도 되고 한데 저는 잠이 안 오더라니까요. 야 저런 분 뒤를 이어서 내가 목회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장경동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창입니다. 신학교. 근데 장경동 목사하고 저하고 테니스도 가끔 치는데요. 테니스 치면 저는 테니스 메이저리그 소속이고요. 장 목사는 마이너리그 소속이에요.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치면서 엉터리 치면서 늘 그러죠. 부흥사는 내가 메이저고 당신은 마이너라고 저보고. 그러니까 어제는 메이저리그 소속 설교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리그 소속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음성이 얼마나 우리 원로 목사님도 김충희 목사님 음성이 얼마나 할렐루야 쇠소리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신학교 와서 설교하신다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학생 하나가 졸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이런 설교에 졸어? 도는 사람 있다고. 그 다음에 드럼 치는 학생 보고 북쳐. 아 메시지 얼마나 함축성 있어요. 드럼 좀 쳐주세요 이거 하고 북쳐 이거 하고 이거 뭐 얼마나 파워 있게 전달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와가지고 야 근데 원로 목사님 흉내 절반은 쫓아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소리를 냅다 지르고 한 두 달을 설교를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오시더니 그래 아이고 목사님 생긴 대로 하시오. 지금은 그냥 생긴 대로 합니다. 뭐 은혜 되거나 말거나. 아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저 천안에 있는 교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정말 음성이 쇳소리가 나고 이 허스키 보이스 홀리 보이스 아니에요 그게. 이 음성이 벌써 이 60년대 부흥사들은 음성이 다릅니다. 이 마이크 없던 시대에 부흥하던 분들은 음성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이 아마 마이크 없이 소리 질러서 음성이 그렇게 된 원인도 있겠지만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렇게 된 원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사이에는 이 성령의 불 받는다면 무슨 뭐 이상하게 취급하는데 아니죠. 저는 지금도 지금 라면 끓이는 불밖에 없어서 지금 하나님께 맨날 주여 이게 라면만 끓여 먹어서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좀 큰 저 해장국 끓여 먹게 큰 불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간 불이 오면 음성도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안에 있는 목사님이 교회는 조그만데 음성은 아 거룩하시고 해서 아이고 목사님 능력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 대답이 능력은 무슨 능력이요? 김충희 목사님 흉내 내다 이렇게 되시다. 그러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목회하다 안 내면 안 되면 흉내라도 내라고요. 아, 이 그 양복쟁이가 구두쟁이가 이 사람이 나오더니 땅의 모든 끝들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아, 그걸 본문을 설계하면서 여러분 국가를 보시오. 국가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이웃을 보시오. 이웃에 무슨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지요. 여러분 가족을 보시오. 가족에 무슨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까? 없지요. 근데 뭐 더 보자고 할 게 더 있는가요? 뭐 몇 개 얘기하니까 미천 떨어졌지. 그래서 이제 더 볼 거 없습니까? 고로 여호와를 앙망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 설교 뭐 5분도 안 끝났네. 금방 끝나고 그리고는 스펄전 목사가 눈을 그때 청년으로 눈 맞고 맨 뒤에 서 있으니까 이 노인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Young man, you look miserable. 젊은이 비참해 보이는구만. 예수를 바라보게. 소리를 병력같이 질러서 스펄전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중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생의 열매는요 시끄러운 교회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주여 삼창하고 시끄럽게 기도하고 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많습니다. 조용한 데도 많지만 조용한 데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그건 아주 고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고수가 아니라도 시끄럽게 해놓으면 성령의 역사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건 정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교수를 12년 하면서 제가 웬간한 부흥사보다 부흥에 더 했습니다. 200번도 더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딴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제 주머니에 돈이 남는이 돈이었어요. 쌓이는이 돈이고 그러니까 늘 교수들한테 11조 내고 11조 엉뚱한 사람한테 내고 부흥에 왔던 밥 먹으러 합시다 해서 밥 먹고 총장님 11조 받으시죠. 총장님도 좀 한 번씩 갈구죠. 너는 임마 학원 날 교육 공부는 안 하고 연구는 안 하고 부흥에만 댕기냐 그럼 아 예 11조 좀 내라고 가서 이제 한끼 대접하고 그래서 또 뭐하다가 이제 학교 뭐 기숙사 헌금도 내고 이제 또 나도 먹기도 하고 사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부흥회 하면서 보니까 역시 이 통성 기도를 시끄럽게 하고 한 시간 이상 넘어가니까 방언도 많이 나오고 진동도 많이 나오고 또 그럴 때 안수하면은 막 쓰러지는 역사도 많습니다. 아이고 교수가 안수하면 쓰러져. 예, 쓰러집디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 아,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됩니다 하세요. 믿으세요. 예. 교수도 되는데 왜 안 돼요. 예. 한 시간 이상만 주여 삼창하고 쥐야 해가지고 기도하면 그러면 뭐 방언도 나오고 별것도 다 나오고 진동도 나오고 불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그저 머리 밀 것도 없습니다. 그냥 손만 살짝 대면은 왠지 모르게 뒤로 딱딱 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뒤로 넘어지면 좋습니다. 왜냐 더 이상 안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안 넘어지는 사람은 한참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딱 돼서 넘어지면 끝.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가 거기서 이제 회심하고 그 다음 주에 그 교회 또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로마서 7장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로마서 7장 이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도 누가 이 사망하면서 나를 건져냈고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몸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오는 도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한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도다. 이래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갈등을 얘기한 것을 이 목사님은 딱 오더니 뭐라 그랬냐면 이것은 불신자 시절의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스폴전이 딱 보더니 아 저건 아니다 생각하고 그 교회 구원받고 두 번 나가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은 그 이후에 5월 달에 15살 되는 5월 달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강 속에 들어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침례 받으니까 어머니가 편지를 쓴 거예요. 얘야 내가 너를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은 기도했어도 침례교인대라고는 기도 안 했느니라. 그러니까 스폴전이 어머니에게 또 답변을 보냅니다. 어머니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이 넘치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고 이분이 침수례를 받고 그리고 침례교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침례교인이 돼서 이제 그 세인트 앤드류스 베프티스트 처치의 교회 회원이 돼가지고 이 평신도 설교 협회에 가담을 했어요. 15살짜리가. 그리고는 16살 됐을 때에 한 마을에 설교를 갑니다. 근데 50살 된 집사님하고 설교를 하러 같이 가는데 이 50살 된 집사님은 16살짜리 스펄전이 설교 준비했겠지 하고 자기가 준비를 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스펄전은 이 양반이 했겠지 하고 가고 그러니까 마을에 가보니까 마을에 조그만 마을에 이제 목회자도 없고 한 마을에 런던에 있는 교회들이 설교자를 파송한 건데 가보니까 이 양반도 설교 준비 안 하고 스펄전도 설교 준비 안 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이 양반은 50살 넘은 집사님은 자기는 준비 안 하면 원고 없으면 죽어도 못한다 이래가지고 할 수 없이 16살 때 스펄전이 그 첫 설교를 한 겁니다. 테버쉼이라는 마을에서 첫 설교의 그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7절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딱 설교를 하고서는 나니까는 거기 한 할머니 권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설교 도중에 하도 젊은이가 설교를 잘하니까 Young man, how old are you? 젊은이 몇 살인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폴전이 16살짜리가 딱 광대상에 서서 그런 쓸데없는 질문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을 생각하시오. 16살 때부터 아주 강단의 권위를 이분이 아주 훌륭하게 지킨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끈질기기도 해요. 설교 다 끝났는데도 또 가서 물어봅니다. Young man, how old are you? 젊은이 몇 살인가? 물어보니까 스폴전이 I am under 60, 60세 미만이요. 이 스폴전도요, 아주 그 웃기는 소리를 잘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그 설교라는 것이 신학적인 얘기라는 것이 딱딱합니다. 딱딱하기 때문에 가끔은 한 번씩 이 설교가들이 그 유머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설교 중에는 저는 거기에 맞는 유머를 찾기 위해서 아주 연구를 엄청 많이 합니다. 한국 유머는 말이야 다 써먹어가지고 써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유머를 찾는 겁니다. 미국 사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날 참 피곤할 때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그분들은 가정에서 그 아버지가 자녀들 모아놓고 유머를 한 가지씩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다 깔깔깔깔 웃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 유머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자녀들 모아놓고 유머했는데 아무도 안 웃으면 그건 뭐 그 안식일은 완전히 허친 안식일이고 그때 막 깔깔깔 웃으면 그것은 이제 그 아버지는 권위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할 때도 참 이 스펄전도 유머 은사가 아주 많았던 사람이고 이 유머를 쓰는 것이 사람들이 긴장을 해소하고 말씀에 이제 딱 집중이 흩어졌다 다시 집중하도록 하고 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되는데 이 스펄전이 그런 능력이 대단히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 웃음소리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펄전이 이렇게 해가지고 첫 설교를 시작했는데 16살 되던 해에 작은 워터비치 마을에서 목회자 초청이 왔습니다. 16살 때부터 그 마을에서 2년간 목회를 해가지고 거기 뭐 마을에 한 불과 한 3, 40명 모인 교회를 450명으로 부흥시켜놨어요. 16살에서 18살까지 450명으로. 제가 보니까 신학교 뭐 10년 댕겨도 그 목회 안 된 사람은 안 되고 그냥 안 댕기고도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이 스폴전은 안 다니고도 잘했어요. 450명을 부흥시켜놓은 게 사람들이 보이 프리처, 보이 프리처 아 이러면서 얼마나 스펄전을 존경했는데, 근데 런던에서 우리 침례교회 가장 위대한 큰 교회 있었습니다. 그게 뉴 파크 스트리트 풀핏입니다. 여기는 침례교회 위대한 아, 뭐 존 길 목사라든가 이런 훌륭한 분들이 목회하던 데예요. 거기가 아무나 갈 수 없는 데입니다. 그 당시 런던에 1200석이 있는 교회였으니까. 그런데 그 후임자들이 다 말아먹어가지고 그만 80명 남았습니다. 1200석에.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죠, 넓으면 넓은 대로 차야 되고 작으면 작은 대로 차야 설교할 맛도 나고 하는 것이지, 뭐 넓은 데 앞에 썰렁해 있고 아 이러면은 그 참 모양새 좋지 않고 성령의 바람도 안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00교회에 80명 남은 뉴 파크 스트리트 교회에서 목회자를 구하는데 스펄전이 설교를 잘한다 하니까 스펄전을 청빙한 겁니다. 스펄전이 19살 때 거기 가서 첫 설교를 했는데 야고보서 1장 17절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서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80명 참석한 교회가 그 이듬해에 1854년에 500명이 됐고 그리고 1855년에 5,000명이 됐고 그리고 1856년에 14,000명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뭐 한 2년 만에 14,000명이 되니까 도저히 예배당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음악당을 빌려가지고 서레이 가든이라는 음악장을 빌려서 이제 14,000명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첫 예배에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 비극이 뭐냐면은 한쪽에서 불이야 불불 하니까 사람들이 14,000명이 어디 불났대 해가지고 막 뛰어가다가 불도 안 났는데 7명이 발표 죽은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될 때는 참이 사단의 역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7명이 발표 죽으니까 신문에서 스펄전을 뭐라고 했냐면 사기꾼이다, 잠깐 있다가 사라질 혜성이다, 뭐 무식한 교파에 속한 무식한 목사다, 학벌도 없는 목사다, 별별 욕을 다 하고 아 이래서 참 스펄전이 그때 한 달 동안 목회를 못하고 그리고 참 그 충격을 받아서 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드디어 1861년에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 풀핏이라는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1867년에 그 예배당을 수리할 때는 교인이 2만 5천 명으로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만 5천 명 되면 사람들이 더 오면은 저 앞에 교회 우리 저기 아들이 목회하고 있으니까 아들 교회로 가시오 해가지고 아들 교회로 띄워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국교도로 2만 5천 명 목회를 했고 이 스펄전이 참 그 설교집도 63권을 남기고 스펄전은 설교집만 남긴 것이 아니고요 그 시편 강에서 다윗의 보고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자료도 남겼습니다. 스펄전은 그 당시에 주석 4,000권을 다 읽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안 다녔습니다. 스펄전이 신학교 하마터면 다닐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워터비치에서 16살에서 18살까지 2년 목회할 때에 그 리전트 파크 칼리지라고 옥스포드 안에 있는 베프티스트 칼리지인데 그 당시 칼리지에 조그만 게 하나 생겼어요. 그 앵거스 박사라는 분이 학장이었는데 그분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만 하녀가 방을 잘못 안내를 해줘가지고 2시간 동안 각각 다른 방에서 기다리다가 학장을 못 만나고 나와서 입학이 안 된 겁니다. 근데 그때 스펄전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것이 어쩐 일이지 하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스펄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거죠. 너는 너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학위를 구하지 말라. 그래서 그 음성을 딱 듣고 스펄전이 학위를 안 구한 겁니다. 그 스펄전은 아무 학위도 없어요. 스펄전은 이 안수식도 안 했어요. 내 골빈 머리에 그 헛된 손을 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해서 안수식을 안 했습니다. 어떤 분은 목사 아니라 그러는데 뭐 안수식 안 했다고 목사 아니겠어요? 2만 5천 목회라는 목사인데. 그래서 이 스펄전이 참 그 이 생애가 독특한데요. 이 스펄전은 그 1892년에 58살 됐을 때 죽었습니다. 스펄전이 죽은 이유는 통풍이라는 병 때문이에요. 영어로 가우트라고 하는데 G-O-U-T. 이것은 발끝에 뭐 요산인가 요독인가 몰려가지고 그만 그것이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그래서 통풍 아닙니까? 그래서 통풍 때문에 고통을 하다가 58세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도 신장병으로 평생을 누워 있었어요. 쌍둥이를 낳고 신장병으로 평생을 누워 있었는데 이 부인이 일찍 죽을 줄 알았는데 1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50세 돼가지고 자기 부인이 죽으니까 죽은 부인 사진을 탁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러냐. 아이고 이쁜 년.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장가 들게 해줬다고. 적당한 나이에 죽어줘서. 아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평생 신장병으로 누워있는 사모님, 그 사모님을 향해서 평생에 어디 부흥에 가도 늘 편지를 띄어서 내가 당신에게 아주 뜨거운 사랑의 용암 같은 사랑을 보냅니다. 뭐 이런 편지도 아주 좀 사모님한테 그 지극한 사랑을 보낸 걸 볼 수 있습니다. 쌍둥이 아들이 다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했는데 스펄전의 아들들은 그렇게 큰 목사는 안 됐습니다. 이제 제가 시간이 뭐 많지 않기 때문에요. 결국 핵심은 스펄전의 설교는 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스펄전 설교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 합니다. 첫째로 스펄전의 설교는 주로 강해 설교나 본문 설교입니다. Expository preaching이거나 아니면 textual preaching이에요. 스펄전 설교는 성경 본문에서 떠난 적이 없습니다. 뭐 딴 얘기 하질 않았어요. 스펄전은 그리스도를 늘 설교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설교하면 그리스도는 자석이 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끌어모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설교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설교 안 하고 뭐 삭개오가 잘 믿었다, 김집사 잘 믿었다, 박장로 잘 믿었다, 엉뚱한 사람 잘 믿었다 하고 막상 신랑은 소개 안 하고 신랑의 들러리로 한 사람만 자꾸 소개를 하고 이런 설교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스펄전은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생애라든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든가 그리스도의 속죄라든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 이런 그리스도의 재림, 이런 문제를 주로 그리스도에 관련된 문제를 설교의 아주 핵심 주제로 삼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성경 본문에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강해 설교와 본문 설교의 차이가 뭔가, 신학교 설교학 시가 아무리 들어도 영 구별 못하고, 그런데 이 강해 설교는 대지와 소지가 본문에서 다 나오면 강해입니다. 대지도 본문에서 나오고 소지도 본문에서 나오면 강해 설교입니다. 그런데 대지는 본문에서 나오고 소지는 다른 데서 끌어오면 그건 본문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 설교나 강해 설교는 뭐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스펄전은 이 대지 소지를 나눌 때에 그 사상의 단위를 분명히 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어렸을 때 스펄전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심부름해서 너는 가서 조도 사오고 쌀도 사오고 콩도 사와라. 그러니까 조하고 쌀하고 콩 사와라. 그래서 가게 가서 아저씨 조하고 쌀하고 콩 주세요. 그러니까 조하고 쌀하고 콩을 다 섞어가지고 한 봉다리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야 녀석아, 조는 조 따로 쌀은 쌀 따로 콩은 콩 따로 해야지, 이렇게 섞어 갖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이제 야단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이 그것을 자기 전기에 기록을 하고 뭐라 그랬냐면, 아하, 설교도 대지를 생각할 때는 콩대지, 조대지, 쌀대지 이렇게 개념 단위가 뚜렷해야지, 그저 1대지나 2대지나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그놈이 그놈 같고 하면 성도들이 이걸 들어도 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주로 본문 설교, 강해 설교를 하면서도 각 대지의 사상 단락을 대단히 뚜렷하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주로 대지는 3개 내지 4개고 대지로부터 소지가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나와서 설교가 구성되고, 이 스펄전 설교는요 대단히 깁니다. 그냥 읽어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읽어도 뭐 우리말과 같은 속도로 읽어도 대단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청교도들은 설교가 보통 2시간이었어요. 2시간인데 스펄전은 그것을 1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강단 기도도 6분을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아, 오늘날 강단기도 누가 6분씩 합니까? 근데 그 당시 청교도들은 강단 기도를 20분씩 했거든요. 근데 20분씩 강단 기도를 하니까 그만 강단 기도 듣다가 다 그냥 여기저기서 누워졌고, 여기저기서 다 코고는 소리 나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 기도할 때 다 잡버리니까 설교할 때는 아주 그냥 숙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펄전은 강단 기도도 짧게 하고 설교도 짧게 하는데, 짧게 한 게 한 시간이에요. 그 당시 청교도가 워낙 길었기 때문에 한 시간에 하는데 남이 두 시간 할 걸 한 시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펄전 설교의 특징은 말이 빠른 겁니다. 1분에 140단어를 말했다 그랬어요. 그냥 대단히 빨리 말한 겁니다. 정신 못 차리게 하다다다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게. 그래서 스펄전 설교는 주로 강해나 본문 설교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요. 두 번째로는 스펄전은 설교 준비를 주로 언제 했냐면은 토요일 내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는 국무총리가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났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물어봐서 당신은 왜 토요일 저녁에 설교 준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이게 음식과 같아서 월요일날 해놓고 푹 식어가지고 그거 주일날 전하려고 하면은 푹 식어서 그래서 맛이 없기 때문에 토요일날 딱 준비를 해서 따끈따끈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래서 증거할 때 따끈따끈하게 하기 위해서 토요일 저녁에 한다. 그러니까 토요일 저녁은 왕이 만나지도 안 만나고 국무총리가 만나지도 안 만나고 토요일 저녁은 그 설교 준비에 시간을 다 보냈는데 그러면 스펄전이 주중에는 설교 준비 안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본문이 딱 결정되면 주중에 그에 관련된 주석도 다 읽고 어떤 분은 물론 설교가 평생 하다 보면 뭐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가끔 있긴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연구를 해야죠. 주중에 쭉 주석도 연구하고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리고 결국 토요일에는 그걸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는데 스펄전은 원고를 다 쓰지 않았습니다. 다 쓰지 않고 아웃라인만 가지고 강단에 올라갔어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쓰는 것은 쓰기도 피곤하거니와 그 잘못해서 한 줄 틀리게 읽으면은 이 말도 이상해지고 이렇게 되고 또 이 쓰는 것을 그대로 읽다 보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단의 자유를 부여받기 위해서 아웃라인을 가지고 올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웃라인 가지고 올라가도 벌써 일주일 내내 그 본문에 대해서 묵상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이 폭포수처럼 그대로 흘러나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워낙 내용이 좋으니까 그 받았었지 않습니까? 속기로 받았어서 지금 설교집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한 친구 부흥사가 이제 스펄전 목사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해서 설교 준비하고 있는 스펄전 목사님에게 사모님을 통해서 말한 겁니다. 주의 종님이 오셨다고 전하시오. 그래서 스펄전이 안에 있다가 사모님이 주의 종님이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안에서 어떤 종님인지는 몰라도 내가 그 종님의 주인님과 업무가 있다고 좀 기다리라 그랬시오. 아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아요 나 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여기 때문에 만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스펄전의 세 번째로 이 설교의 신학은 스펄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벤젤리칼 칼빈주의예요. 스펄전 신학은 칼빈주의입니다. 스펄전은 알미니안주의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고등 칼빈주의도 아닙니다. 스펄전은 복음 전도적인 칼빈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 끝에 이 불신자를 초청하는 내용을 언제나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설교도 불신자에게 예수 믿으라는 권면이 없이 끝내는 설교가 없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교회는 매주 한 30명씩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도 침례교회 특징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침례 주는 거 아니고 까다롭게 이 구원 체킹을 하고 침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오후에는 그 사람들 일일이 면담을 해가지고 한 30명씩 면담을 해서 그래서 구원의 체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요새 사람들이 쓰는 것처럼 뭐 일어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해가지고 음악을 갖다가 무슨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해가지고 감성적인 노래를 앞에서 싹 불러주고 오늘 시간에 영접하실 사람 나오세요, 이 시간 지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나오세요, 이런 소위 인비테이션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인위적인 방법이죠. 그런 인위적인 방법을 안 쓰고 설교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멸망할 것이다. 구주로 믿게 되면 구원과 영생을 누릴 것이다. 그런 내용을 설교 메시지 안에 넣고 그리고 믿고 싶은 사람은 화요일 날 따로 상담을 해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비교해서 알미니안주의는 하늘에 마른 번개 같다 그랬어요. 마른 번개. 그러니까 번쩍번쩍번쩍번쩍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쓰러뜨리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치는 것도 없고, 그러나 칼빈주의는 뭐와 같으냐면 벼락과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잠깐 딱 치는데 쳤다 하면 나무를 딱딱 부러뜨리는 그것이 칼빈주의라 그랬습니다. 이 스펄전 신학에 있어서 오늘날 현대 설교가들의 설교와 가장 다른 것은 스펄전은 이 제한 속죄설을 철저하게 신봉했어요. 일반 속죄설은 스펄전에 있어서는 성서적도 아니고 체험적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고 하는 소위 제네럴 어톤먼트, 일반 속죄설은 스펄전에 있어서는 그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신학적인 오류의 근원으로 본 것이에요. 그래서 스펄전은 철저하게 제한 속죄를 신봉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영원한 때 전에, 영원한 때 전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작정, decree of God, 하나님의 작정을 영원한 때 전에 가지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는 그것을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로 그 작정을 이뤄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제1원인이 the first cause가 영원전에 수립된 하나님의 작정이고 제2원인은 인간의 자유스러운 행동이다. 그래서 인간의 자연스러운 행동이나 우연적인 행동이나 필연적인 행동이나 어떤 행동이나 간에 결국은 인간이 자유스럽게 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원한 제1작정을 이뤄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해서 스펄전은 기독교는 운명주의가 아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섭리주의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제1원인으로서의 작정을 제2원인으로서의 인간의 자유행동자 자율의지를 가진, 자유의지가 아니고 스펄전은 자유의지, 이것은 아주 못된 신학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자율의지,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마음이 죄와 마귀에 노예되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스럽지 않고 고로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영혼에 역사할 때만 인간은 자유를 얻게 된다. 그러나 아무리 죄에 노예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고 싶으면 놀고 땡땡치려면 땡땡치.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율의지지, free agency지, 그것이 freedom of the will, 인간의 자유의지의 개념은 아닌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왜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수없이 많은 혼동을 하느냐 하면 자유의지와 자율의지, freedom of will, free will과 free agency를 구별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 못하는 사람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신학의 혼란을 겪을 겁니다. 자유의지와 자율의지는 다른 겁니다. 칼빈주의는 자율의지는 믿어도 자유의지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아담이 타락 전에는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했죠. 그러나 타락한 이후에는 죄와 마귀에 종되어 있는 인간의지가 자유스럽다는 것은 그것은 펠라기우스주의에 불과한 것이고 혹은 반펠라기우스주의요 혹은 이것이 알미니우스주의요 이것이 결국은 신학적인 오류를 낳게 되는 것이라고 스펄전은 본 것입니다. 저는 스펄전이 좋은 것이 설교 잘한 것도 좋지만요 이 스펄전 신학이 이 복음 전도적인 칼빈주의인 것이 좋습니다. 저는 칼빈주의자예요. 전 알미니언주의는 그 참 거대한 신학적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중에 알미니언주의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죄송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스펄전은 여러 사람과 잘 지냈어요. 모든 사람과 평화했지만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라든가 진화론자라든가 혹은 알미니우스주의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는 잘 못 지냈어요. 그런데 저는 하여간 28년을 연구를 하면서 아하, 28년의 신학은 16살 때나 58세 죽을 때나 신학이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설교가가 신학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오늘은 칼빈주의하다가 내일은 알미니안주의하다가 그 다음에는 왔다리 갔다리 오늘은 전천년 내일은 후천년 모레는 무천년 이렇게 가고 하면은 그 되겠습니까? 신학이란 결국은 설교의 커다란 H빔입니다. 골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은 신학을 무시하는 목사는 그것은 잘못됐다 그랬어요. 목사는 모두가 바른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현대 신학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요. 특히 독일 놈들이 그 짓을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나쁜 놈들. 이 말장난 가지고 독일어가 그 말장난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가지고 맨 고등비평이나 만들어내고 이 고등비평 성경이 뭐 오류가 있다는 소리 나고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그런 신학 때문에 뭐 공부가 안 된다나 어쩐다나 그러면 오류 있는 책을 바빠 죽었는데 뭐하러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류 많은 책을. 오류 없다고 믿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 그랬어요. 스폴전 성경을 대한 태도입니다. 사람이 그 어떤 말이든지요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침례교 영적각성대회 몇 주 전에 했는데 침례교 목회자여 하늘 보좌를 움직이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시비 걸고 나왔어요. 야 니네가 왜 하나님 보좌 자리 있는 걸 움직이려고 그러니 니네 이단이다고요. 그래서 참 여보시오 당신은 예수님은 목자시오 우리는 양이다 그러면 예수님한테 우리 왜 짐승 취급하시오 이럴 사람이라 그랬죠. 아니 움직인다는 것이 무부라는 말이 위치를 움직인다는 뜻도 있지만 무부라는 게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뜻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부라는 게 위치 여기서 이렇게 옮기는 것도 무부지만은요 I was moved by the Holy Spirit. 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 보좌를 움직인다는 건 하나님 보좌에 한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기도를 해보자는 의미지 아니 보좌 잘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도 이단이라고 시비를 걸고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결국은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사람이 오류 있다는 태도를 가지고 대하면 오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이 없다고 믿게 되면 그럼 웃게 되는 거고 뭐 겨자 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로되 그래 또 시비를 거는 거죠. 겨자 씨보다 더 작은 씨가 생물학적으로 발견됐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뭐든지 시비거리가 됩니다. 뭐든지 아주 시비 걸라고 작정하는 사람은 그건 몽둥이 뱉기는 약이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폴저는 신학이 철저하게 칼빈 신학이었고 그리고 스펄전은 말하기를 신신학에는 생명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교회는 은혜의 교리로 복귀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이번 주제를 진실로 동의를 하고 이 말씀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신학적인 골격이 뚜렷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세기 한국교회는요 이 근본주의 신학 이것이요 어떻게 보면 보수 신학이지만 이건 순 얼치기 보수 신학입니다. 보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원래 루터와 칼빈과 스펄전이 가르친 보수 신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무슨 뭐 예수님이 뭐 금방 이 뭐 1900년도에 2000년에 오시고 재림하시고 뭐 또 7년 환란 1000년 왕국 뭐 휴건지 그런 못된 것들이 무슨 보수 신학입니까? 그런 시대주의 세대주의가 무슨 보수 신학이에요? 아니 공중에 올라가서 하늘로 후딱 가버립니까? 그런 것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전 그런 것은 그게 보수신학이 아니고 그런 시대주의 세대주의 이런 것이 한국 기독교를 갖다가 이렇게 장악을 해가지고 펍시콜렌가 펠시콜란가 원사기꾼인가 그런 놈들 와가지고 한국 성도들 돈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을 생각하면 아주 고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무슨 내가 본 천국이니 본 천국이니 본 천국을 그렇게 보고 와가지고 왔다고 사기치고 그러니까 이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근본주의라는 것이 이게 시대주의에다가 알미니안주의에다가 이런 각가지 말하자면 좀 조금 지나면 근본주의와 현대신학은요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펀더멘탈리즘이라는 것이 펀더멘탈도 아닌 걸 가지고 펀더멘탈리즘을 했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참 문제가 많이 된다 생각하고 저는 개혁주의 신학, 청교도 신학 이걸로 되돌아가야 교회는 살리라고 믿습니다. 뭐 교회 붕 뭐 숫자 좀 안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숫자 많이 늘어나서 나중에 너는 왜 잘못된 가르쳤냐 야단 직사게 막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넌 잘 가르쳤다 그런 칭찬받는 게 훨씬 낫지. 이 스펄전은 이제 뭐 다 시간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예, 설교에 유머도 많이 있고요. 이 스펄전이 한 가지 그 당시 목사들에게 비판받은 것은 예, 담배를 폈어요. 담배. 예. 담배 피시는 목사님 계시면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펄전이 담배를 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 시가라는 것이 그렇게 뭐 큰 죄악시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런데 스펄전이 왜 담배를 피냐 물으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핀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배를 딱 필 때 묵상이 잘 되고 아이디어가 잘 난다고. 그런데 아이고 스펄전 그 나쁜 분이 아니죠.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의식이 많지 않았고 그냥 기호식품으로 여겼는데 근데 사람들이 물은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 그래도 담배가 그 지금 끊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펄전이 내가 과도히 필 때가 되면 끊을 것이요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피는 게 과도히 피는 겁니까? 내가 한 입에 두 가치 놓고 필 때 되면 과도히 피는 것이니까 그때는 끊겠어. 그렇게 대답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펄전이 약간 웃은 얘기도 많고 한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참 존경하고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고 불처럼 일어나고 진리도 서고 말씀도 살고 교회도 부흥되고 그런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말씀 살게 할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령의 불이 역사하게 주옵소서. 스펄전 목사가 16살짜리가 60명 교회를 2만 5천을 키웠는데 하나님이야 나도 부흥시키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섬기는 교회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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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버지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는 주제로 이번 한신목회연구원의 이 집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스펄전 목사님은 대학도 다니지 아니했고 공부도 많이 하지 아니했지만 80명의 목회를 2만 5천으로 키웠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고 자료도 많지만 아버지여, 우리가 어찌 아버지여 맡은 바 목회 사명을 이처럼 어렵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스펄전 목사님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집착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말씀 증거할 때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섬기는 교회마다 크게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스럽게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영민 목사님, 스펄전 목사님에게 내렸던 은혜를 우리에게 내릴 수 있도록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내 말씀 드립니다.